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일요일 비의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르히 가이다이 루한스크주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9일 촉구했습니다. 가이다이 주지사는 루한스크 지역에 남아있는 인구 중 3분의 1에 대한 공격력을 러시아가 축적하고 있다고 관영 TV에 나와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권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 경로를 동부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대한 포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91억 유로를 기부하기로 9일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9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일어나라 행사에서 이 같은 액수의 약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91억 유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내 난민을 위해 18억 유로, 그리고 외국으로 대피한 난민들을 위해 73억 유로가 할당됐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정부와 기업, 개인이 41억 유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유엔을 통해 분배됩니다. 남은 50억 유로는 EU 재무당국에서 차관이나 보조금 형태로 지불합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 임란을 10일 가결했습니다. 불신 임란에 대한 투표는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처리됐습니다. 반대파들은 불신 임란에 처리에 필요한 174표를 확보했습니다. 칸 총리가 소속된 당에서도 몇몇 의원이 불신 임란에 찬성했습니다. 파키스탄 역사상 불신임 투표로 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불신임 투표는 표결 직전 여당의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칸 총리는 3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파키스탄 대법원은 7일 의회를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칸 총리는 8일 TV 연설에서 야당이 자신을 축출하려고 미국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러시아 하원 두마 채널을 9일 폐쇄했습니다. 이날 유튜브 측은 성명을 내고 이용 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마 채널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AFP 통신에 미국의 제재에 따라 두마의 채널을 폐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러시아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우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튜브가 자신의 영장에 서명했다며 자국민들에게 빨리 자료를 옮기고 유튜브 대신 러시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바틀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유튜브의 조처가 미국 정부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 요르단강 서안 제니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제니 출신 무장괴한이 최근 테라비브에서 총기를 난사해 이스라엘인 3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니는 지난 7월 테라비브 디젠고프 거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라드 하잼의 고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보안기관들의 치명적인 폭력을 끝낼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 전쟁에는 현재 한계가 없고 앞으로도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우주인 4명을 태운 로켓이 9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인이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실린 드래곤 우주선은 이들 우주인을 싣고 이날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민간 우주인 팀은 엑시엄 스페이스 부사장이자 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인 마이클 로페즈 알레그리가 이끕니다. 3명의 유료 승객은 지난해 5월 ISS의 왕급 특가으로 가격 5,5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민간인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부차라는 이름의 지역에서 300여 구의 민간인 시신이 나오면서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셉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해외로 떠나는 수백만,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난민이 되어 흩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이들 난민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몰려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 혹은 폐허가 된 고향을 뒤로하고 잠시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특히 미국 망명 신청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상공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미국 샌디에고와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의 산 이시드로 크로싱에 미국 망명을 신청한 우크라이나인 임시 수용소가 찍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티후아나에서 미국 입국 차례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명단이 1200여 명에 달하며 매시간 수십 명이 새로 도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증가 추세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천막을 치거나 바닥에 담요를 깔고 머물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요.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입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부터 난민 수속을 기다리는 아프가니스탄 수천 명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인 입국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미국 난민 정착 단체들이 아프간인으로 인해서 이미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프간 난민 정착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겪을 일에 대해 경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인들은 미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난민들이 처한 위기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물가 비상. 미국의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필수품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휘발유, 유가 등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가격이 싼 상품으로 바꾸거나 할인 품목을 고르고 물건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필수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분석가들과 소매업체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및 상품 시장 혼란으로 인해 미국의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은 7.9%까지 올랐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시점에 벌어진 현상인데요. 시장조사기관 IRA의 전략 분석 담당 사장은 이 소비자들은 한동안 곤경에 빠졌다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장바구니에서 일부 품목을 빼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식료품업계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으며 일부 제품을 매장 자체 브랜드로 바꾸고 스테이크 대신 간 쇠고기 같은 더 저렴한 품목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슈퍼마켓의 구매와 감독을 감독하는 담당자는 빵과 맥주 회사들로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고 앞으로 몇 달 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슈퍼마켓의 CEO는 전체 식품 가격이 5에서 8%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통근이나 난방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면서 쇼핑객이 더 적게 구매하고 더 많은 세일 품목들을 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일론 머스크.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의 지분을 9.2% 취득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수신을 허락한 사람들, 즉 일촌, 팔로워들에게 자주 짧은 업데이트 내용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트위터의 트윗은 영어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로 140자 이내에 짧은 단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시간 소셜미디어고 2006년 설립됐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들을 지원하며 지역에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구를 맺을 수가 있죠. 사용자 수가 많으며 실시간 대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작한 이야기가 급속히 유포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문의 진지한 글을 쓰는 좋은 블로그와는 달리 트위터는 간단한 글을 손쉽게 쓸 수 있는 단문 전용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글 등록도 편리하죠. 다른 SNS와는 달리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팔로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CEO는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트위터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열정적인 신봉자이면서 강렬한 비판자이기도 하다면서 이 사회에 합류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강력해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었는데요. 이 8.8%를 갖고 있는 미국 투자 전문 회사인 뱅가드 그룹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14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식 약 7,350만 주를 사들였는데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가치는 지난 1일 종가 기준 28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는 장중 29% 넘게 급증했었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가 언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경영 참여가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 프로토콜은 아그라왈 CEO는 머스크가 열정적인 신뢰자이자 격렬한 비판자라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머스크를 극단적인 언론 자유 옹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용자의 트윗을 중재하는 기능을 완화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프로토콜은 대형 브랜드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트윗 옆에 자신의 메시지가 나란히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일상과 각종 생각을 하루에도 10개씩 트위터에 올리는 헤비 유저로 8,030만여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죠. 그는 평소 가짜 뉴스, 혐오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차단하는 트위터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그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트위터는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표면적으로는 트위터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테크업계와 미 증권가는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 증권 분석가는 일론 머스크에게 수동적 투자란 말은 없다며 분명히 소매를 걷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머스크의 이 같은 트위터 개입은 미 정치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민간 우주여행업체 스페이스X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또 많이 보셨을까요?
네, 먼저 이번 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한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어떤 논평이 나왔는지부터 알아보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3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앞서 한국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위임에 따라,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겼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운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어 이틀 뒤 또 다른 담화를 냈습니다. 이때는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핵 전투 무력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평의 수위가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물론 김 부부장은 두 번째 성명에선 북한이 이미 한국을 주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또 한국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말도 썼는데요. 그럼에도 서로 싸우는 상황에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언급해 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국무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올해 1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한다면서 이 모든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런 불안정한 행동이 북한의 고립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진전을 저해할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캥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번에 직접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면서 이번 담화를 한국의 차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선제적인 수사적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보수 정부를 상대하는 데 매우 익숙하며 공격성과 수사를 고조하는 것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겁니다. 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점을 아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발언은 남북관계 맥락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핵을 가진 우리를 상대할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진 국회의원이 이끄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을 다니며 미한동맹 강화 노력과 여러 현안들에 대한 차기 정부의 입장 등을 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어떤 당국자들을 만났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대표단은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과 대표단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이 60년 이상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5월에 취임하는 새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양측의 만남이 더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진 단장은 셔먼 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ICBM 발사와 공격적인 북한의 최근 발언들이 나온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다는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고요.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도 면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진 않았지만 대표단 측은 다음 날인 5일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단장은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해 5월 취임 이후 양국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자, 대표단이 이번 방미 기간 중에 또 어떤 당국자들을 만났는지 살펴보죠.
네, 대표단은 이날 백악관 방문에 앞서 미국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엔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대표단 측이 전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어떤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유류를 획득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지적됐습니다.
예, 먼저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 패널은 과거 북한 항구로 유류가 직접 운반됐다면 이제는 북한 서해까지 온 해외 선박이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옮기는 신종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북한이 한때 중단했던 북한 석탄 수출도 최근 재개됐는데 북한 선박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인 장면이 촬영된 위성사진이 공개됐고요. 또 55만 2천 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했다는 유엔 회원국의 조사 내용도 실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 BOA가 보도한 내용도 실렸네요.
네, 앞서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중국의 위장회사를 내세워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30m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BOA가 공개했던 해당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하면서 전문가 패널은 베냉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의 한 북한 식당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난 2019년 BOA 보도 내용도 이번에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북한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많은 관심을 받았군요.
네, 이 역시도 사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BOA는 이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최근 연이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유엔 안보리가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선박들이었나요?
네, 먼저 한국 선적의 대호 선라이즈호였던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과 홍콩 소재 회사에 매각됐는데 한국 부산항을 떠난 이후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됐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었습니다. 대호 선라이즈호의 선주인 한국 회사는 자신들은 브로커를 통해 거래했을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안보리는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도 비슷한 독자 제재를 시행 중입니다. 또 한국의 우정호는 2019년까지 부산을 모항으로 둔 선박이었는데 현재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미국에 억류하면서 잘 알려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도 한국 배였었죠.
그렇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고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 처리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가 2015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던 애니호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는 과거 한국 업체가 실제 소유와 운영을 맡았던 로얄 미라클호였으며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신 쉬핑이라는 한국 업체가 운영했던 한국호도 현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빛 1호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신성하이 혹은 탤런트 에이스라는 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석탄을 밀반입하다 억류됐던 선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의 동친해운이 소유했던 동친상하이였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막을 방법이 나오고 있을까요?
선박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화된 자체 선박을 한국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사용 기한이 짧아 중고 거래가가 높은 일본 선박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이 북한 당국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선호하는 선박의 크기, 즉 중량 톤수 만 톤 이하의 선박을 거래할 땐 한국 정부와 한국의 선박 판매자 등이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회사를 면밀히 관찰하고 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 주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필 세 번째 시간으로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고 결혼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재필은 4년제 고등학교를 3년 만에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서재필의 진로에 다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홀렌베게 지원을 받아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라파예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홀렌베게는 서재필이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서재필의 대학 진학 후원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재필은 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데이비스라는 워싱턴 DC 소재 대학 영문학 교수가 친구인 스콧 교장을 찾아 윌크스베리에 들렀던 것입니다. 스콧 교장은 그에게 서재필의 상황을 소개했고 데이비스 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하교관인 오티스 메이슨 앞으로 서재필에 대한 소개장을 써줬던 것입니다. 소개장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 서재필은 스미스소니언에서 임시직으로 미술품 감정과 정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메이슨은 서재필을 미 육군 군의감 산하 의학도서관 관장인 존쇼 빌링스에게 소개했고 빌링스는 서재필을 의학도서관의 정식 사서로 고용했습니다. 사설을 공부하면서 서재필은 동양 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책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이렇게 의학도서관 사설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생겼는데요. 바로 의학입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 이황지 교수는 의학은 서재필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어떨 때는 우연도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의학을 선택한 것은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파에트 대학에 합격하고도 이제 그 지원이 끊겨서 대학을 못 가게 됐거든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워싱턴 DC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잘하니까 미국 그 옆에 있는 또 그 도서관, 박물관 뭐 겸하는 미 육군 군의감 산하 의학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문으로 된 동양의학 서적을 새긴 작업을 맡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서재필은 한문 잘하고 또 한국어도 당연히 잘하고 그다음에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리 힐맨에서 영어도 이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서재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군의감 소속 의사들과 친하게 됐고 아 의사라는 것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무를 하고요.
이제 서재필은 막연한 꿈이었던 의학 연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빌링스 광장은 서재필에게 먼저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의과대학 입학 자격을 갖출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1888년 가을부터 콜롬비안 대학교 야간부 과정인 코코란 과학학교에 입학해 1년간 다녔고 마침내 1889년 가을 워싱턴 소재 콜롬비안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재필은 의과대학 수업 외에도 실력을 키워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미국 병리학의 창시자인 조지 스턴버그 박사와 육군 군의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월터 리드와 만났던 것입니다. 스턴버그 박사는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서재필을 의학박물관 부설 병리학 실험실장인 리드 소령에게 실험 조교로 쓰도록 했습니다. 리드 소령과 함께 서재필은 당시 최신 실험 방법을 익히며 의학연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한국숙명여대 이황직 교수는 이를 통해 서재필이 세균학과 공중보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서재필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서재필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의학을 할 것인가. 서재필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게 당시 첨단 학문이었던 세균학 그리고 공중보건학.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관심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재필은 귀국하게 되면서 귀국까지는 사실은 염두에 뒀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공중보건을 개선하고 세균학을 발전시켜서 조선인들을 위생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896년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대표 활동할 때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사업도 했습니다만 다시 의학에 복귀해서도 이 분야를 전념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귀국 활동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적십자 협회라든지 대한의학협회 요즘 이제 의사협회라고 하는데요 힘을 합쳐서 국민 보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서재필에게 의학은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계몽적 시도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필은 3년간 오전에는 대학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의학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훗날 서재필은 당시 대학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과대학 생활은 매우 재미있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돌아와 사물을 보았다. 법률을 배우려다가 의술을 배우게 되어 처음에는 마음에 불만이 좀 없지 않았으나 강의를 들어가는 동안에 차츰 재미가 나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가령 눈을 배울 때는 눈이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제목으로부터 눈의 위치, 사명, 동작, 병의 종류, 치료 방법, 수술 여부에 이르기까지 그것 한 가지를 완전히 맞춰놓은 후에 다시 다른 기관, 즉 입이라든가 귀라든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순서를 배워가게 되니 여간 재미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학생으로 선생의 강의만 듣지 아니하고 혼자 연구도 하였는지라 그것도 과연 선생의 의견과 맞는가 아닌가를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선생의 강의 시간이 무척 기다려졌다.
서재필은 1892년 3월 17일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 MD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서재필은 조선인 최초로 서양 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됐고 콜롬비안 대학교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졸업생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1년간 서재필은 인근 가필드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마침내 1893년 4월 정식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이후 1894년 서재필은 의학도서관과 박물관의 공직을 사임합니다. 당시 서재필은 가필드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시에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재필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신문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화이트 대위 부부가 막내딸 뮤리엘 조세핀 암스트롱 양의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신랑은 의사 필립 제이슨으로 워싱턴의 저명한 의사이자 워싱턴 소재 의과대학에서 현미경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워싱턴의 의사라는 기사 내용대로 서재필은 당시 워싱턴의 가필드 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한편 서재필은 대학 재학 중이던 1890년 6월 10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윌키스베리의 루전 카운티 법원에서 귀화 자격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시민권 신청 서류에 기재한 서재필의 영문 이름은 필립 제이슨이었습니다. 오히려 서재필에게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앞서 서재필의 결혼식 기사에 실렸던 여인 뮤리엘 암스트롱입니다. 그녀와 서재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재필이 묵던 워싱턴의 호텔에 뮤리엘의 가족이 묵게 되면서 그녀와 알게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회고만 전합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1894년 6월 20일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결혼식은 워싱턴의 커비넌트 교회에서 수요일에 거행될 예정이며 결혼식이 끝나면 화이트 대위의 저택에서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제이슨 부부는 7월 20일 이후 노스웨스트 14번가 916번지의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미국 철도 편사업 창설자인 조지 암스트롱 대령의 막내딸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가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고 결혼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중들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의 밝고 행복한 얼굴에는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평생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연방정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연방정부가 미국인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굳게 믿었지만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그 실천 방법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생각이나 말보다는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193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는 미국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 전역의 유권자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를 대거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공화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대공황을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루즈벨트의 외침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뉴욕 출신의 이 새로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933년 3월 경제 대공황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 날 워싱턴 DC의 날씨는 흐리고 구름이 낀 가운데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루스벨트는 아침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허버트 후보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을 출발해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까지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차 안에서 후보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후보 대통령은 침묵한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그저 거리에 나온 군중에게 무심히 손을 흔들기만 했습니다.
백악관을 물려줄 전임 대통령과 새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나란히 국회의사당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미 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국 전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찰스 에반스 휴스 대법원장 앞에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취임 선서를 마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새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용기를 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취임식에서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해 솔직히 털어놓을 것을 기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진실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고 부활하고 다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자신감을 되찾기를 바라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고요.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먼저 제가 확고한 신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그 실체가 없는 이름 모를 두려움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암울한 시기마다 미국인들은 정직하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지지해왔습니다. 요즘 같은 엄중한 때에 미국인들은 국가 지도자에게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은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태도는 허버트 후보 전 대통령이 이전에 제시했던 부에 대한 공허한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10번째 사연 미국 첫 출산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이크 김 씨 부부는 대한민국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회계학과 정치학을 각각 공부하고 있습니다. 30대 나이의 탈북민인 두 사람은 미국에 오자마자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 과정을 2년여 만에 마칠 수 있게 됐는데요. 회계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 회계학과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지연 씨.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유달리 까다로운 이 학교의 ESL 과정을 마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회계학과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강의실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 ESL 과정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ESL 과정은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인데 이제 캠퍼스에 바로 가니까 잘못하기가 창피한 분위기잖아요. 잘못하기가 창피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ESL하고 완전 다른. 뭐 ESL에는 질문을 해도 잘 이해 못하면 뭐 Do you know what I mean?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뭐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막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막 내 말을 왜 이해 못하니?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캠퍼스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다 영어, 수학 그런 건 다 알고 들어가는 분위기니까 질문 한번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질문을 해도 문법에 맞게 질문 자체도 문법에 맞게 이해되게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좀 그런 압박감이 좀 오더라고요.
필수 수강 과목인 천문학과 생물학 등 교양 과목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공 과목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공부하면 이렇게 아 그러네 아 뭐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기계학 부분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에스트롬이라던가 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트롬이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번역해도 잘 몰라요. 제가 천문학이잖아요. 천문학은 뭐 금성, 화성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말은 알겠어. 무슨 행성인 것 같은데 무슨 행성인지 딱히 모르는 그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정말 막 눈물이 나오죠. 막 공부를 할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은 늘 따라다니는 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학적인 개념을 무척 좋아하던 김지연 씨는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계학이 재밌는 분야긴 했어요.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라 약간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니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거기 못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 왜 이러지? 나 이거 왜 못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그 학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부분이 통계학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중간고사가 3개 정도 있었고 파이널이 기말고사가 하나 있었는데 중간고사 할 때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서 통계학 책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이 수학 부분인데 내가 왜 통계학에서 이렇게 점수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오르지 약간 좀 슬퍼지더라고요. 나 수학까지 안 되면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조금 서글퍼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앉아서 그래서 조금 울다가 난 왜 수학인데도 이 통계학이 안 될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시작했죠. 공부를 그래 해보자 뭐 이래나 저러나 누가 만든 게 아니겠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겠어?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통계학이 막 매달렸거든요. 막 집념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실망감을 느껴보기도 했던 지연 씨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김지연 씨의 면모는 사실 미국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의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올 때도 둘만 왔잖아요. 제가 ESL 과정 다닐 때 임신을 했어요. 둘째도 그리고 아기가 큰 아기가 9달 때 둘째가 임신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임신됐어요. 둘째가. 그래서 항상 배불러 있는 모습. 학교 생활하면 항상 배불러 있는 그런 것들이. 뭘 해도 그만한 축복은 없어요. 그 애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뭐 애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뭐 학업 때문에 애를 좀 미루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죠. 저희로서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임신됐던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는 제이크 씨, 김지연 씨 부부. 지연 씨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무거운 몸으로 학업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수업 시간에 또 옆에 그 학생 애들이 너무 친절해서 이제 저를 또 많이 배려를 해요. 임신했다고 이제 팀워크 할 때 난 과제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배려를 해요. 저를. 네, 그리고 입덧할 때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듣다가도 막 또 싸지고 막 뛰어나가고 그러면 또 또 화장실 가서 뭐 한참 볼 뭐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입 닦고 들어오고 네, 뭐 그렇게 했어요.
임신 당뇨까지 있었던 지연 씨는 강의실에서 혈당 수치를 스스로 재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강의 중에도 손가락을 찔러 혈당 수치를 재고 허기가 지면 간식을 챙기는 등 학교 교수나 학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삶의 큰 변화들을 한꺼번에 맞이한 제이크 씨 부부.
3월에 태어났는데 뭐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죠. 저희한테는 선물 같은 아이죠. 정말 선물이죠. 하늘에서 준 선물인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당연히 미국엔 친척도 누구도 없죠. 한국에도 없죠. 근데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오빠한테는 그 핏줄이 걔 하나거든요.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걔 핏줄이 하나니까 오빠한테는 걔가 너무 큰 애인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년 만에 지금 10년도 넘어서 지금 첫 애를 가졌잖아요.
10년 넘게 기다렸던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을 떠올립니다.
오빠가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느라 준다고 나한테 왔는데 그 감격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내가 누워서 오빠를 위로해서 엉엉엉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겨우 위로했어요.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미국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지금 둘이 혈연단신으로 첫 애를 낳았으니까 막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울더라고요. 막 애처럼 엉엉 울어서 제가 겨우 위로했어요. 누워가지고 괜찮다고.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추억이 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10년을 넘게 기다렸던 애기인데 그 애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그냥 감정이 굉장히 복차지더라고요. 그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어떤 탄생이고 그리고 그게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 심정이 너무 복차, 가슴이 너무 복차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제가 겨우 달랬죠, 오빠를. 그러고 나서 엉엉 울면서 지연아, 오빠가 더 잘할게. 이래서 울더라고요.
제이크 씨는 학업과 임신 출산까지 어려운 상황을 무사히 감당해준 아내에게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